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바울의 부르심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부르심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은혜로 부르셨고 소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게 있어서 무슨 바울이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인격이 있어서 부르셨겠지, 그런 사람들을 써서 큰일에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늘 자기의 부르심을 은혜로 부르셨다,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셨다, 전혀 부르심과 쓰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열매가 있고 쓰임을 받아서 무슨 성과를 이뤘다면 바울의 능력과 자질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인 것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불러 쓰셔야 우리같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게 아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 구원하셔 택정하셔서 사도로 보내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사용받을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을 또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나의 은혜와 나의 잘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 가운데 바울을 부르셔서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늘 부르심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샘물과 같이, 등대와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이웃들이 세상에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불렀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까지 15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15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15년을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고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15년 동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바울의 내면에서 역사하셨고 바울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셨고 바울의 주변과 그 상황들과 사람들과 온 세상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15년이 허비한 세월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시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길로 달려나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 본문 안 읽었죠? 예, 읽어야 되겠네요. 그런 본문입니다. 예. 2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나가는 본문인데 안 읽었으니까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자꾸 까먹고 잊어먹어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니까. 예, 15장과 16장 두 군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장 36절에서 41절, 16장 6절에서 15절 그냥 이어서요.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부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2차 선교여행에 나선 바울의 그 출발과 여정에 관해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요, 1차 선교여행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서고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그렇게 이제 바울의 고향 바로 위쪽에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교회들의 도시들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 선교행은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세운 교회들을 돌보자, 튼튼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출발한 선교 여행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죠. 그런데 2차 선교행은 교회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아니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도 예루살렘이 있는 곳도 아시아 땅이잖아요. 1차 선교행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시아 땅이고 2차 선교행에서 바울이 목표로 하고 달려간 에베소란 도시가 있는 것도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유럽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복음이 바울의 발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로마로 전해지고 온 유럽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서 세계 역사가,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이 유럽에 전해질 것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복음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한 사람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계획에 가지고 있다가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발길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로 교회의 지체로 앉아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계획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일한 결과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일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쓰임 받은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여행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여행이지만 2차 선교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원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였어요. 바울의 발걸음이 막히고 쫓기고 막다른 곳에 묶인 것 같은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든든한 동역자들과 헤어지고 사람을 잊어버리며 시작한 여행이 이 여행입니다. 출발부터 든든한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져서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39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크게 심히 다퉜다. 바나바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악수하자 교제하자고 악수를 청하는데 저게 스파일지 어떻게 하냐, 내부로 침입해서 다 일러 바쳐서 다 죽게 만들지 어떻게 하냐 다 이렇게 의심할 때 바울 성령 충만해서 바울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보고 바울의 말과 간증 가운데 진실을 보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지금 눈에는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지신 소망,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영광과 놀랍고 귀중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 신자를 영접하는 바나바 위원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계획하신 일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고 참 이렇게 인도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나바 위원들이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나바하고도 심히 다퉈서 서로 헤어져서 가게 됐으니 얼마나 처음 출발이 참 그랬겠어요. 그렇게 시작한 여행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가라는 전도 유망한 제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떠났죠. 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에, 16절에 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는데 중요한 도시였고 바울의 생각에 모든 사람 생각에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 온 아시아가 복음을 전해질 만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아닌가 보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달한 땅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트로이 목마 얘기하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라는 곳은 이 유럽의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사람들과 이 아시아 사람들이 싸운 도시가 트로이라는 그 도시예요. 아시아의 끝입니다. 아시아의 땅끝. 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이 땅끝이에요. 네. 그 땅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쫓겨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막히고 돌아가고 막다른 곳까지 가는 그 여행이 2차 선교여행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역해서 갔고요. 가다 만난 사람과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길을 억지로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의지로 그래도 틀림없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이 막는 손길을 넘어서 억지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하나님이 작전이 있고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 다른 남쪽이 막히면 북쪽으로 가고 북쪽이 또 막히면 남쪽으로 가다가 또 막히면 북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인도받은 곳이 땅끝 드로아였어요. 여러분 드로아가 바울과 일행에게는 땅끝이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하나님께 쫓겨간 막다른 골목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드로아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하신 자리 바울이 그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잊어버려도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역자가 되었고 진실하게 섬겼고요. 한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귀인을 만나는 겁니다. 날짜가 언제일지 동쪽으로 가면 될지 그렇게 가서 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주신 가족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옆에 두신 교회와 옆에 두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길이 보일 때까지 길이 환히 뚫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 수 있는 한 걸음 그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를 잊어버리고 크게 다투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라를 대신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실라라는 사람. 실바누스라고도 하고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닭 대신 꿩 대신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실라가 나중에 바울이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지 몰라요.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둘이 깜깜한 아무것도 정말 악보를 볼 수도 없고 서로 얼굴도 못 보는 그 깜깜한 감옥 우리가 오고 싶지 않은 유럽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실라와 서로 의지해서 이중창으로 찬송을 불렀잖아요. 화음이 얼마나 맞고 화음이 얼마나 어울리고 그 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간수가 야 어떻게 저 속에서도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그러면서 기회가 생기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철저한 편지의 동역자, 동저자가 실라입니다.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참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마가를 잊어버렸잖아요. 바나바와 다툰 이유는 마가를 데려가나 마나 하는 거였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란 청년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참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아들들이 믿음이 좋지요. 목사 아들도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곳,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그곳이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도하며 모여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12명 사도 중에 한 명이 배신했으니까 이 한 명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를 때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셔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마리아라는 이 권사님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많이 섬긴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전도 유망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젊은이였죠, 권사님 아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목사 아버지 밑에서 권사님 엄마 밑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면 잘 자라고 쓸모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그 진짜 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힘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선생이, 선하신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가진 것을, 네가 부자구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람이 어쩌면 마가였을지 몰라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예수님 어떻게 잡혀가는지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구경 왔는지 그냥 옷도 미처 제대로 못 입고 그냥 겉옷만 혼이불만 이렇게 두르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따르는 사람들도 체포될 위기가 처하니까 혼이붓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알몸으로 빨개벗고 도망간 사람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 사람도 어쩌면 마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 임할 때 그걸 다 본 거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의 전도 유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도 같이 데리고 가고 2차 선교여행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가가 그렇게 어려움을 이길 힘이 아직 없어서 1차 선교여행 중에도 실수를 합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처음에 간 곳은 구브로란 곳이에요. 구브로란 섬은 익숙한 지역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까지 잘 수행 비서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에서 배 타고 갈라디아에 발을 디뎠어요. 바울이 병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볼 때 갈라디아 산맥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처음에 계획이 없던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험했어요. 이게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일이 마가에게는 부당하게 여겨졌고 내가 처음에 계약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 나는 이 정도 헌신하고 떠났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발을 딛게 되니까 거기서 돌아갔어요.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 미래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후에 귀하게 된 그 일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요번에도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기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하냐, 근데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심히 다퉈서 마가도 떼놓고 갔잖아요. 그냥 마가를 잊어버렸어요. 바나바랑 헤어졌는데 신라를 만났죠. 마가라는 청년을 잊어버리고 처음 떠나서 한 일이 그 전에 갈라디아계 그 전에 1차 여행 때 교회 세웠던 그곳을 돌아보며 든든히 하는 그 일이었는데 그 더베라는 도시 중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신앙을 배워서 예수 믿게 된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칭찬이 자자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 청년을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계속하게 되지요. 근데 이 디모데가요, 닭 대신 꽁 마가를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아무나 청년 하나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맡게 됩니다. 디모데의 이 사역과 디모데의 기도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평생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들을 생각하듯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안다. 너도 끝까지 내 뒤를 이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내 옆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국에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미국에서 큰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의 부모님이 임종을 맡게 되셨을 때 저 멀리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이 도착해서 어머니께 인사하기 전까지는 이 생명끈을 놓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기다리신다고. 제가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에 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귀중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속히 내게로 오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참 외로울 때 의지가 되고 참 디모데가 잘 되는 것을 한 그런 영적인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정말 다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강가로 그냥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을 이룰 만한 그런 숫자는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없었지만 그래도 강에서라도 기도하려고 모여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서 내가 대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주색 옷감을 팔러 다니는 무역하는 여장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원래 아시아 출신인데 유럽까지 와서 장사할 정도면 대단한 여장부 아니겠어요? 재산도 되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발을 딛고 처음 교회가 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바울 일행을 먹이고 헌금을 하고 바울 일행을 도와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있잖아요. 빌립보의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에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복음에 교제한 자들이다.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복음에 교제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바울이 어려울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주변의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바울을 도와준 일이 여러 차례 나와요.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파트너가 되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그 빌립보 교회 선물을 받고 나서 감사해서 너네가 처음부터 복음이 마게도냐 땅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도와주더니 지금까지 그러고 있구나. 나는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쁜 비결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고 나를 도와주니 지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너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고맙고 좋다. 이렇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감사하며 격려하라고. 나는 감옥에 갇혀도 괜찮으니까 복음은 갇히지 않으니까 나는 기쁘다. 너네도 기뻐하라고 격려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평생의 동역자 루디아를 얻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1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0절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꿈을 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라 키도 크고 금발이고 눈이 파랗겠죠? 그런 사람이 내 그 꿈을 듣고 아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유럽으로 가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래요.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는 3인칭 시점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이렇게 하였더라 하는 거였는데 16장 10절에 처음 우리가 나와요. 1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그 일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그 사람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제 쓰는데 그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가는 아마도 유럽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마게도냐 사람인데 들어와야 와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발걸음에 동참해서 이제 우리로 함께 바울의 수행원이 됩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바울을 수행해서 디모데후서 아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그 옆에 지켰던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10절부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임종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감옥에 있는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느라고 그때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병이 나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는 유능한 의사라 바울의 개인 의사로 주치의로 평생 바울을 돌본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는 거,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방인이니까 듣기만 했지만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마리아부터 출발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본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인터뷰해서 그 복음서를 누가 복음서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자세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야기 우리 마리아가 은혜 받은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셨는지 그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누가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고 다 나를 창렬하고 욕할 때 예수님이 나만은 정결하다고 이렇게 붙들어줬고 내가 예수님 뭐 발치에 기름을 부으며 내 머리로 닦을 때 내 마음엔 사랑이 넘쳤는데 사람들은 더럽다고 다 그렇게 나를 배척했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해주셨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찾아다니며 들어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서에 특별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누가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다음에 언제 할 기회가 있겠지만 빌립보 루디아를 만난 빌립보에서 또 쫓겨나서 남쪽으로 가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 헬라 그리스의 중심 도시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당시 이 형제가 유대인들 꼴보기 싫으니까 다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오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마침 바울의 발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제 막 쫓겨왔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벌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돼서 이 원래 직업이 장막 텐트 고치는 일이었거든요. 가죽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업이 그거네요. 동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바울의 나중 편지들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얼마나 든든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편지 보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요. 얼마나 든든하게 여기는 동역자가 됐는지 보세요. 여러분 헤어지면서 시작했는데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전도 유망한 청년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역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비하신 사람들 평생의 동역자들 아들과 같은 사람 임종을 지켜줄 정말 동역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포기했다면 그냥 바나바를 잊어버렸으니까 신라 그냥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데리고 다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울의 인생에 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됩니다. 보람찹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옆에 두신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될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옆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두신 사람을 섬기고 옆에 두신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것도 그래요. 바울이 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남쪽으로 가다 막히고 북쪽으로 가다 막히고 막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좁아져서 땅끝까지 드로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처럼 여겨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였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길이 막혔다고 그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그거를 거역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길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꽁 대신 닭이 아니라 열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막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그 배터리 그 에너자이저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에너자이저 선전하는 것 보셨어요? 에너자이저를 등에 탁 꽂은 에너자이저 머니가 있어요. 그 토끼 인형이 북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요. 에너자이저가 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힘이 하도 세기 때문에 막 가다가 여기 멈추면 돌아가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에너자이저 버니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and going 그렇잖아요. 바울이 딱 그 짝이에요. 바울이 가다 막히면 일로 가고 여기 막히면 일로 가고 가다 보니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거역해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해진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길로 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목자는 양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집 풍성한 식탁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로 길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목자인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닌 줄 알고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귀찮고 두렵다고 무시하고 등 돌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길이 막혀도 여러분 길이 막히고 성령께서 못 가시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화하고 재앙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예수의 영에 못 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어렴풋이 듣는데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길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길이 막혔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선지자였는데 저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쪽에는 원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전하라니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 끝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 거기서 배가 다시스로 가니까 마침 갔는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이 지중해를 다 건너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배가 큰 배가 떠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같겠어요. 비행기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뜨는 배가 마침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리도 남았네. 근데 마침 선장이 태워주네요. 그래가지고 값을 치르고 배 타고 가잖아요. 모든 길이 다 열린 것 같았어요. 일이 잘 풀렸어요.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문이 활짝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받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는 길을 넘어서서 거역하고 갔어요. 일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막힌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서 아니 내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같아도 막혀서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의의 길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막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것 같을 때 길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예비하신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서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면 걱정 없는 거예요. 예비하신 사람 정하신 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잊어버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얘기를 세 번째 하는데요.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남았으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고. 그런데 디모데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한테 참 유용한 사람이다. 한때 저런 고요한 놈하고 포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보니까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역하고 섬기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마가도 회복이 되었어요. 마가도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었고 이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임종을 지킬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일을 누가 짐작했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겠어요?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고 안 되는 일이 안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고 잃어버린 사람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대체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내가 너까지 것과 함께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동역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바울 사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세관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기에 짐작하기에 너무 먼 것 같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욕심과 계획이 하나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높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바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려 하시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가 힘을 합쳐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